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신약에서 사도는 여러 차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가 이 부분의 성경을 쓸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4절 후반부 두 마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처음에 선지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으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올 때 하나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나 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만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매를 맞은 것이 아닐 줄이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말씀은 매우 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친구들이여, 십자가에 사람의 면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면이 있음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사람의 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했는가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시고 그분을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은 어떠합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곧 죽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죽는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못 박힌 이유를 몰랐습니다. 선지자는 그분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분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줄 알았겠습니까? 십자가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으로써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9절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은 매우 보배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유다에게도 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다가 없었더라면 주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 명의 유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은 그분이 가장 약하고 담대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한 사람들이 그분을 잡으려 할 때 그분은 걸어 나오셔서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곧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의 흉악함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그분은 사람을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을 위해 구속하는 일의 고통과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것과 죄의 심판을 보셨을 때 그분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만일 그 안에 구속의 문제가 없었다면 주 예수님은 순교자만도 못하시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그분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체로 말한다면 주 예수님은 그 순교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속을 위하여, 죄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친히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할 만하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속건제물로 삼으셨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십시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여,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을 비웃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었지만 태양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진은 빌라도가 명한 것이 아닙니다. 왜 천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도 그 고통을 더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구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구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죽을 때 이처럼 듣기 좋지 않은 말을 한 성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평안히 죽었든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든 그들은 죽을 때 다 그분보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친구들이여, 만일 사람의 손만 있고 이것이 사람이 그분을 못 박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때 그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고 그분을 해하려 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관건이 되는 때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분에게 임하셔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실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셨고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나셨습니다. 구속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분에게 죄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가증함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을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이외에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요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거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하나님의 면과 사람의 면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실 때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하심은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여 사람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구속과 대속.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구속과 대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일이 구속의 일이고 구속의 일의 결과가 대속임을 보아야 합니다. 구속은 원인이고 대속은 결과입니다. 구속의 범위는 매우 크고 대속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은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셨을 때 이 구속의 일은 사람과 무관했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당신 머릿속에 강하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죄를 속량하는 일은 당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속의 일은 하나님과 죄 사이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구속의 일도 완성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본즉 내가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이지 장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자는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집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피는 장자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속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의 피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으로서 휘장을 향해 일곱 번 뿌려져야 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언약궤의 시운자 앞으로 피를 가져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피가 문둥병자의 엄지손가락과 귀와 엄지발가락에 발라졌지만 헌신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요구가 없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죄는 모든 세상 사람을 포함합니다. 속죄 문제는 모든 사람,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치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의 구속은 추상적인 예비하심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속은 우리 몸에서 대속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속의 문제가 아닌 구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교리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구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대속은 우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대속은 우리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은 구속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대속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대속의 사상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대속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대속의 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너희가 아닌 우리임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인용할 때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너희가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이 한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편이 낫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한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었지만 만일 우리가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처리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의 분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언제 구속함을 얻었느냐고 묻는다 합시다. 당신은 2000년 전이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주후 1930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합당합니다. 구속은 오래전에 발생했고 구원은 현재의 일입니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고 구원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구속을 받은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구원받은 것은 몇 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그분 자신의 일이고 그분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의 일이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신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이 대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푸둥에서 푸시로 가는 도중에 돈을 받지 않는 라이 나루터가 있습니다. 가령대가 이 지방에서 여러 번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던 강도였는데 지금은 회심했다 합시다. 만일 내가 전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한 일을 깨끗이 처리하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들을 갚으려고 하지만 어디에다 갚을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훔쳤던 그 집의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을을 위하여 훔친 것들을 되돌려주는 방편으로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을 삭슬받지 않고 배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훔쳤던 돈을 되돌려주고 나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여러분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곧 피로 씻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대속을 얻게 하려고 그분 자신을 위하여 구속의 일을 이루심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고 오직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 요한일서 2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답변. 이 구절에서 언급된 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만일 번역된 성경대로 본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도 위하는 것이 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을 위하심이니. 신약을 읽는 사람이 주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와 우리의 죄, 죄인과 죄인의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셋째로는 죄와 죄들의 구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 모든 사람과 많은 사람, 죄와 죄들은 서로 각각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당신이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그분의 대속을 얻게 되고 그분의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저께 저녁 한 형제가 성경 한 구절로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왜 히브리서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고 말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신 것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모든 사람은 all이고 많은 사람은 더 many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보혈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자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드리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함부로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한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공개적인 것으로서 다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죽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주 예수님의 죽음의 효능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의 분깃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 안으로 들어와야 주님의 죽음의 효능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소유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두 구절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여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구절이 신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용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18절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19절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헬라어에서는 18절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o 혹은 toward라고 번역하며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향해서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에게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비록 이 단어를 사용하면 중국어에서는 별로 안 좋은 문장이 되지만 전체의 의미를 고려해서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여기서 잠시 시간을 들여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합시다. 18절은 한 번을 말하고 19절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한 번 돈을 벌 때 많은 것을 살 돈이 준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입혀졌고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게를 생략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에게라는 말이 없으면 한 번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됩니다. 에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정부가 현금 교환을 위해 많은 지폐를 인쇄하여 중앙은행 창구에 미리 준비해 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바꾸려 한다 하더라도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8절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9절은 이와 달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농담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6년 전에 내가 처음으로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을 읽어냈을 때 바울에 대해 약간의 염려를 가졌었습니다.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서 나는 만일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중국어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와 같다면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단어가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찾아본 결과 그 단어는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모든 개개인이 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믿든 믿지 않든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일로 인해 실제로 얻게 되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우리와 우리의 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예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보내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주 예수님의 관계에는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당신은 그에게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간단한 비유를 들면 여러분은 금방 내 말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서 갚을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심형제님이 상당한 금액을 상하이 은행의 나의 구좌번호인 51번으로 입금시켰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내게 아무개 형제님, 내가 당신의 은행 구좌에 얼마의 금액을 입금시켰으니 그것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십시오 라는 편지를 보냈다 합시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빚이 갚아졌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 은행 구좌에 돈이 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빚을 갚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친히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빚을 갚을 때 나는 심형제님이 내 빚을 갚아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여, 당신이 요한일서 2장 2절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번역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을 위하심이라. 보십시오, 그의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사용하신 용어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죄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죄와 죄들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들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의 죄악이 일제히 다 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말했을 뿐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추상적으로 죄를 처리하신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죄는 추상적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도 추상적으로 죄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낱낱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의 낱낱이 죄악을 담당하셨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빈틈이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합시다.